직장에서 생긴 말 못할 고민들.
말로 하기 어렵다면 데이터로 남기세요.
여러분이 남긴 고민을 주민해서 들여다보는 시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주민 토크. 저는 이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그러게.
안녕하세요. 저는 버추얼 배달부 로이입니다.
와, 신기하다. 말하네. 안녕, 로이.
로이, 안녕. 근데 버추얼 배달부가 뭐예요?
네,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가상 공간이 바로 제가 사는 세상이랍니다. 그곳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사건과 사연을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너무 좋다, 로이.
그러면 로이의 도움을 받아서 직장인 여러분이 SNS나 웹에 올리신 고민 데이터를 저희가 찾고, 받고, 모아서 같이 이야기하며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주민 토크.
주민,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의 SNS 계정으로 DM을 보내주셨어요.
아니, 혹시 뭐 받은 DM들 어떤 내용인지 보여줄 수 있어?
그럼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원래 밝은 성격에 친구 관계도 좋고 성적도 괜찮아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학교 다니는 동안 열심히 자격증을 땄고 여러 가지 수상 경력을 쌓았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신데요?
제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취업에 뛰어들면서 서류 심사에 통과되어 면접까지 간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는 늘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었어요.
네? 왜요?
저를 본 면접관들의 당황한 표정과 불합격 통보 때문에요. 왜냐하면 저는 휠체어를 타는 지체 장애인이거든요. 한 면접관이 이러시더라고요. 서류상에 처음부터 장애인이라는 걸 표시했었어야죠 하고요.
네?
직무상 데스크 앞에만 앉아서 하는 일이라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이력서에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꿨는데요. 그 후로는 서류 심사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없었어요.
진짜 이건 진심으로 화가 나네요. 아니, 업무에 지장만 없으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장애가 무슨 상관일까요?
아니, 도대체 정말 장애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합니까?
장애가 뭐길래? 접수했습니다. 그럼 제가 장애인 인식 개선 전문가를 찾아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전달할게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장애란 정확하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좋아요. 그럼 궁금증 배달 부탁해.
네, 궁금증 배달 갑니다. 신다희 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버추얼 배달부 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로이.
저도 반갑습니다. 저희 MC분들이 궁금증을 전해드리러 왔는데요. 장애가 뭐길래? 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그럼 장애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장애인 고용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직업생활은 곧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연자님과 같이 능력은 갖췄지만 직업생활을 시작하기까지 오랜 시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이란 다양한 장벽들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가진 사람과 태도적, 환경적 장벽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서 유래한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베리어프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및 시책을 말합니다. 직역하자면 장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의미인데요. 최근에는 베리어프리를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흔히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범용 디자인이라고 하며 최근에는 공공교통기관 등의 손잡이, 주택이나 도로의 설계 등 많은 분야에서 쓰이는 개념이죠. 자, 이렇게 장애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함께 해봤는데요.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가 혹여 예상치 못한 장벽으로 인해 제약받고 있지 않은지, 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한 장애인분의 고충을 담은 내용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좋다. 빨리 봅시다.
어려서부터 늘 예의 바르고 솔선수범하며 어려운 사람은 외면하지 않고 도와줘야 한다고 배워온 A씨는 어른이 되어 많은 시민을 만날 수 있는 영무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휠체어를 탄 B씨를 만나게 된 A씨. 보자마자 달려가서 힘차게 휠체어를 밀어줍니다. 당황한 B씨는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러자 더 큰 목소리로 말하는 A씨.
괜찮다니까요.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결국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말았습니다.
이게 또 마음만 앞서면 안 되거든요. 다짜고짜 가서 힘껏 밀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요. 돕기 전에 먼저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너무 앞섰네요. 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식으로 아직 잘못된 편견, 그리고 잘못된 인식이 많은 것 같아서 아쉽네요.
그러게요. 또 어떤 편견들이 있는지 강사님께 물어볼까요?
좋습니다. 로이야, 부탁해요.
네,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강사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네, 편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장애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체장애인데요. 지체장애인은 대부분 후천적으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장애인이 될 확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이 된다면 굉장히 불편하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불편해진 몸보다 주변인들의 편견과 시선에 부딪히는 일이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장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장애인 등장인물들을 살펴보자면 과거에는 부족하고 불쌍한 존재, 비극적 운명으로만 그려진 작품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능동적이고 사회 참여를 활발히 하는 장애인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뀌기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는 우리 모두가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장애 인구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5% 이상으로 26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2022년 5월 기준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은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이며 실업률 또한 1.5배가량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업주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청년 실업도 많은데 꼭 장애인을 채용해서 함께 일해야 하나요? 장애인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질문에서는 장애인은 청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편견을 볼 수 있는데요. 청년 중에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바꿔 말해 장애인 중에 청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또한 장애인은 모두 일을 못한다는 사실이 아닌 편견이 지배하는 질문입니다. 장애인은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비장애인도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 여부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는 뜻인데요. 직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어떨까요? 이는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장애인이라서 차별을 두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들의 능력과 역량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정정하고 올바른 인식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장애인들의 권익과 존중을 실천하며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가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장애인이 어떤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는 기사였는데 이 타이틀이 장애를 극복한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장애가 꼭 극복해야 하는 대상일까요?
아, 듣고 보니 좀 표현이 그렇긴 하네요.
저도 SNS에서 비슷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저는 시각장애를 가진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곡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읽은 후 무기력한 느낌이 자꾸만 듭니다. 시각장애를 앓던 땡땡땡, 장애를 극복하고 음향 기사에 취업하다. 이런 표현들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장애가 꼭 극복해야 하는 겁니까? 대체 언제까지 장애를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실 건가요?
아, 무심코 사용한 표현들이 장애인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장애를 앓다, 장애를 극복하다. 이런 표현들이 올바르지 못한 표현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잘못된 인식이 뿌리박힌 표현들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뭐 알아야 고칠 수도 있으니까요. 로이야, 우리 강사님한테 궁금하다고 전해줘.
네,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강사님, 궁금증 배달 왔어요.
아주 좋은 지적이셨어요. 장애를 극복하다는 표현이 왜 올바르지 못한 표현일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극복하다는 악조건이나 고생 따위를 이겨낸다는 사전적 의미와 같이 부정적인 것을 이겨낸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존재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부정적인 상태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앓다라는 단어는 병에 걸려 고통을 겪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장애를 앓다는 표현을 풀어보면 장애라는 병에 걸려 고통을 겪고 있으니 치료를 받아야 함이라는 뜻이죠. 이런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 은연중에 우리는 장애라는 것은 고통스러우니 고쳐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는 질병이 아닌 후유 증상입니다.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착된 상태로 사람이 가진 특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앓다가 아니라 장애를 갖다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의 한 헤드라인에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교육이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교육을 주먹구구식 교육이라고 바꿨을 수는 없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벙어리 냉가슴을 말 못할 고민, 절름발이 성장을 불균형 성장으로 말이죠. 시대가 바뀌더라도 남아있는 과거의 언어는 현재까지도 무의식적 차별 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표현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땡깡불이다 라는 말의 어원을 아시나요? 땡깡은 일본에서 온 표현으로 그 뜻은 뇌전증을 의미합니다. 땡깡 부린다는 발작하듯 억지, 행패를 부린다는 의미로 일본어이면서 뇌전증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까지 내포되어 있으므로 쓰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국립국어원은 땡깡 대신 생떼를 쓸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억지 부리다, 막무가내다, 행패 부리다 등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처럼 더 나은 언어 사용에 대한 점검과 노력은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주민 토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장애인 고용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무기력감을 줄 수 있는 불편한 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 점검해서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보라 씨, 장애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까 저도 좀 찾아보니까 유형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구분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장애 유형을 알아야지 그에 맞는 적절한 에티켓을 행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럼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주민 토크.
주민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장애 유형과 에티켓에 대해 말씀하셔서 제가 관련된 사연을 하나 찾아왔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 상견례 자리가 있었는데요. 저는 상견례 전부터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 중 한 분이 청각장애인이라서 혹여 첫 만남에서 실수를 하지는 않을지 매우 걱정되었기 때문인데요. 난생 처음 수화를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 익숙치 않았던 언어라 긴장돼서 결국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눈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중간중간 통역을 부탁하기 위해 여자친구의 얼굴만 계속 보고 말을 했는데요. 상견례를 마치고 나서 여자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화만 사용하는 건 아니야. 부화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니까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게 좋아 라고요. 장애인에 대해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후회되고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모두 수화를 쓸 거다 라는 것도 편견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장애 유형에 맞는 에티켓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거를 저희가 전문가분과 함께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이야, 요거 좀 전달 부탁해요.
네, 궁금증 배달 갑니다. 신다희 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로이. 사연 잘 봤어요.
네, 이번에는 장애 유형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애 유형은 시대나 국가마다 다르게 해석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은 15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체적 장애 중에서도 외부 신체 기능 장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체 장애 유형입니다.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 기능장애, 변형장애 등 몸통과 팔다리에 불편을 겪는 장애를 말합니다. 대부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을 주더라도 꼭 본인의 의사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휠체어 좌석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허락 없이 휠체어나 보조기구의 위치를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뇌병변 장애는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 등의 현저한 제약을 받는 중추신경 장애를 총칭하는데요. 뇌의 이상으로 인한 마비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지만 떨림이나 경직 등의 장애만 고려된다면 여러 직종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한지 묻고 함께 걸을 때 보행 속도를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음료를 권할 때 의견을 물어본 후 빨대 꽂아주기 등도 좋은 에티켓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각장애는 빛이 눈으로 들어와 뇌까지 전달되는 과정 중 어느 부위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를 말합니다. 이 유형의 장애인 중 많은 분들이 명암이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혹 길에서 시각장애인을 만날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해 갑자기 덥석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새로운 장소나 낯선 환경으로 안내할 때에는 주변이나 관련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도록 합니다.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지팡이 반대 방향에서 팔을 건네며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에티켓입니다.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 또한 동정의 시선보다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명감 있고 멋진 친구로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다음 청각장애는 소리를 뇌에 전달하는 경로에 손상이 있어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장애 유형입니다. 수어, 보청기, 필담, 구화와 같은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생활하는데요. 함께 대화할 때 시작을 알리는 것은 시선을 끄는 것부터이며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며 소통하기 때문에 마주보고 눈을 보면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정이나 몸짓을 적극 이용하고 여러 명이 대화할 때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며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장애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음성으로 표현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의 이상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를 말합니다. 언어장애는 지적능력이나 직업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화할 때는 대화 속도가 느린 만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며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며 당사자가 말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통화보다는 팩스, 이메일, 메신저 등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는 것 또한 필요한 에티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면장애입니다. 안면장애는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위에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도 흉터, 색소침착, 조직의 비우나 함몰, 결손 등이 남아있는 장애입니다. 주변의 시선이 불편하여 한여름에도 긴 상의를 입거나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리하게 벗게 하는 행동은 삼가도록 합니다. 습도나 온도 그리고 햇빛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부 신체 기능 장애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유형별 에티켓을 잘 알아두셔서 적절한 매너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내부기관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 내부기관 장애는 눈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오는 실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분이 SNS에 DM을 남겨주셨는데요. 보여드릴게요.
로이,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실은 저희 아빠 고민입니다.
아버지 고민? 물론이죠.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저희 아빠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신장장애인이시고 면역억제제를 드시고 있기 때문에 회를 드시지 못하세요. 하지만 회식 장소가 횟집이라도 참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사정을 얘기하고 작은 뚝배기를 하나 시켜드시는데요. 문제는 불쑥 침 묻은 숟가락을 담그면서 누구누구씨, 나 이거 딱 한 입만 먹어볼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 면역이 약하실 텐데.
맞아요. 결국 멋쩍게 웃으시면서 뚝배기를 다 건네고는 굶고 오시는 일도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속상한데 많은 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잘 알아두면 좋겠어요.
이야, 이건 정말 안타깝네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랑 같이 식사할 때는 음식을 함께 떠먹으면 안 된다는 걸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같이 하신 직원분들도 정말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지를 모르고 생각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부기관 장애 유형과 에티켓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드려야겠죠?
맞아요. 로이, 준비됐지?
네, 강사님께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강사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네, 이번에는 신체적 장애 중 내부기관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떤 에티켓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장장애는 혈액 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신장 이식을 받는 경우입니다.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면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신장 투석을 받는 경우 투석 시간과 투석 장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혈액 투석을 하는 경우 팔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도와주시고요. 복막 투석을 하는 복강 부분을 잡거나 밀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장애는 심부전증, 협심증 등 신장 기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거나 심장이식을 받는 경우인데요. 이분들은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는 과격한 활동을 자제하고 음주와 흡연을 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공심장박동기를 삽입한 경우는 과도한 전자파가 유발되는 곳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호흡기 장애는 폐,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이 만성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입니다. 흡연을 권하는 것은 물론 간접흡연도 위험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천명음이 날 때에는 피곤한지 물어보고 쉴 수 있게 배려해주세요. 그리고 간장애는 간경변, 간암 등 만성 간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되거나 간이식을 받은 경우인데요. 간이식을 받은 경우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게 되기 때문에 면역력 관련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과로나 수면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며 황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루 요루 장애는 배변 기능 또는 배뇨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스가 배출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대하도록 합니다. 특히 요루 장애의 경우 화장실을 자주 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또 뇌전증 장애는 뇌신경세포의 일시적인 장애로 의식을 잃거나 신체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증상이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기도를 유지해주는 등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경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업무나 높은 장소, 위험한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직무를 조정해야 합니다. 내부기관 장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각별히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타까운 시선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추고 잘 모르겠다면 무엇을 주의하는 게 좋을지 사전에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정신적 장애 유형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전문가?
네. 신다희 강사님,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네, 안녕하세요. 신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두 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정신적 장애 유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럼 정신적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신적 장애는 크게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이 됩니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해당이 되고요. 정신장애는 양극성 정동장애나 반복성 우울장애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먼저 정신적 장애 중 발달장애에 속하는 지적장애에 대해 살펴볼게요. 지적장애는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생활능력이 저하되는 경우인데요.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들은 적절한 교육과 반복훈련을 통한다면 여러 직무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장애인 동료를 대할 때 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이해도를 고려해서 이 지시는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는 것이 함께 일할 때 필요한 대표적 에티켓입니다. 인지적인 능력이 낮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알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요. 그 밖에 일상에서도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 이 반복 설명 또는 쉬운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건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발달장애 다른 유형의 자폐성 장애가 있다고 하셨죠?
네, 자폐성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로 눈 맞추기를 피하거나 팔을 흔드는 등의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특성을 보이는 유형입니다.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고요. 특정 분야의 활동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본인이 선택한 업무에 높은 집중도를 보이며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경우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폐성 장애를 가진 동료를 대할 때 에티켓도 좀 알려주세요.
네, 예측하지 못한 상황 등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는 게 중요한데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과 예행 연습이 필요한 유형이므로 쉽고 반복적인 설명이 더해진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이번에는 정신장애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정신장애는 지속적인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해 감정조절, 행동, 사고기능 및 능력이 제한되는 유형인데요. 이 유형에 속하는 많은 분들이 사회적 인식 때문에 이를 주변에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스스로도 부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증상을 인지하더라도 치료받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신장애도 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고 또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 인식의 개선이 꼭 필요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직장 내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이 주변에 배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장애인 직원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알면은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은 내용이에요. 정말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주민 토크, 오늘 나눠봤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신체적 장애 중에 외부 신체 기능 장애는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 등이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 중 내부기관 장애는 심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 장애가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에는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애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에티켓과 매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민들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주민 토크.
주민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40대입니다. 대학 동기 중에도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최근에 만났는데요. 그 친구 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장애인을 고용하기 전엔 막연한 걱정을 했었다는데 막상 고용하고 보니 근속 일수가 더 길고 생각보다 성과가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기업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면서 저에게도 장애인 고용을 추천해줬어요. 저도 이번 연도부터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장애인이다 보니 업무를 수행하거나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기존 직원들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동료가 들어오게 되면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직원들을 설득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 너무 좋은 사업 주시네요. 아, 근데 직원분들이 반대하다니 좀 아쉽다.
실무자분들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을 테니까 이해가 안 되지는 않아요, 또. 하지만 또 장애인의 특성에 대해서 알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장애인 고용은 기업 특성에 따라 의무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가 답이죠. 강사님께 여쭤봅시다.
네.
네, 제가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신다희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루이 어서 와요.
네, 사연자분의 궁금증을 가져왔어요.
네,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럼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기업 이미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는 지속가능한 경영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동력을 활용하여 피고용 부담금 감면과 고용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할당하는 제도인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의 생존권, 노동권을 보장하고 기업, 정부, 기타 단체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역시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장애인 고용 정책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제는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장애인 채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데요.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사업주의 경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적극적 고용 제도인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통한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부담금을 내는 사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제도에 대한 의무감을 높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장애인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으며 누구에게나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기업 내에서 제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이트의 질문 게시판에서 이런 걸 발견했어요.
뭔데, 뭔데?
저는 지체장애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분들과 친해지고 싶기도 해서 처음으로 회식에 참여했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회식 장소를 예약하신 분이 팀장님께 꾸지람을 듣는 모습을 보고 괜스레 미안해졌습니다. 꾸지람을 들었던 이유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건물 2층에 위치한 식당을 예약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저 때문에 혼나신 거죠. 저는 마음이 많이 불편해서 못 들은 척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앞으로 회식 때마다 어쩌죠? 핑계를 대고 빠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지는 실수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수니까 다음부터 주의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불편한 상황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회식 장소가 아니라 회사 업무 환경이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곳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업무 환경이라는 건 사실 평등권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 분야는 강사님이 전문이죠. 제가 다녀올 타이밍인가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히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강사님, 궁금증 배달 왔어요?
네, 관련된 법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차별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는 직접 차별이고 형식상으로 불리하게 대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간접차별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에 의한 차별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차별금지 대상은 장애인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 동행하는 자와 보조견도 포함됩니다. 또한 재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제공자는 장애인에게 동등한 수준의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3항은 무인정보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행위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차별 행위가 발생했다면 피해를 입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데요. 차별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공고를 받거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무부 장관에 통보됩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차별 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30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필수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장애인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법을 잘 이행하시고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로이야, 뭔가 기분 좋은 소식은 없나?
기분 좋은 소식이요? 있습니다. SNS에서 방금 찾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친구분 중에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만나실 때 항상 친구분 동네로 가시곤 하셨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그 친구분이 우리 집 거실에 계셨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인사를 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다른 동네에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저상버스가 참 좋구나 라고요. 그제야 저는 평소 출퇴근길에 봤던 저상버스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로 기분 좋은 친구분을 보니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저상버스와 같은 편의시설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저상버스가 있으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정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편의시설들이 너무너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장애인의 편의를 보장하는 법은 없을까요? 편의시설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너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혹시 로이야, 뭐 그런 법이 있는지 알아?
그건 강사님께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녀올게요. 강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편의를 보장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 과거에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이용으로 인한 지체장애인 추락사고 기사를 접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정의한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결국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관련 시설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및 그 밖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 및 부대시설이 해당됩니다.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 표지가 발급되며 이를 양도, 대여한 경우는 그 표지를 회수당하거나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 등을 사용해서 승하차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으로 주차를 방해해서도 안 되겠죠. 얼마 전 뉴스에서 장애인 화장실에 비품이 쌓여 화장실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비품실처럼 사용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편의시설의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민토크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한다면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기업 이미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는 지속가능한 경영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이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시설입니다. 장애인도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주민 토크
주민 들어갑니다.
첫 코너는 주민 퀴즈입니다.
오, 퀴즈 좋아.
제가 내는 퀴즈를 맞춰보세요. 정답을 틀리는 분은 페널티로 다음 코너 전까지 눈가림 효과 들어갑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죠?
재밌겠다.
뭐 범죄자 스타일? 오케이.
네, 좋습니다.
좋아요. 문제 주세요.
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네모에게 고용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 안정과 고용 촉진을 유도한다. 여기서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잠깐만 헷갈리는데 복이 없어?
복이.
복이 있습니다.
복이.
1번 인사 담당자, 2번 사업주. 정답은 뭘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해볼까? 1번, 2번.
하나,
둘, 셋,
2번! 인사 담당자 아니에요? 아니, 직접 장애인 채용 업무를 담당해주는 분이니까요.
네. 아니지, 아니, 더 많이 고용하라고 고용장려금을 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사업주한테 가야 맞는 거 아니야?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그럼 어느 분이 맞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답은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라고 했잖아요. 제가 사업주라고 했잖아요.
사업주 같기도 하더라고 사실. 제가 조금 헷갈리더라고.
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페널티 바로 갑시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마음의 준비 좀 바로 가자. 자, 효과 주세요. 오. 근데 또 요금 좀. 이거 또 포스터 같기도 하고. 아, 이왕이면 약간 이런 느낌 살려서 광고 이런 거 가능한가요?
네. 이런 느낌으로.
오. 요, 이걸 살려요? 오케이, 우리는 재밌게 볼 거 봤으니까. 네. 로이, 강사님한테 관련된 거 좀 설명해달라고 부탁드려요.
네, 다녀올게요. 신다희 강사님, MC분들의 퀴즈 결과 보셨죠?
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해서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기업에서 신청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제출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무 고용률이 정해져 있지 않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장애인 고용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입니다.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서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 배치하여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무상 지원 제도도 있는데요. 장애인 근로자 2년 고용을 조건으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제도도 있는데요.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 밖에도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로 장애인 인턴제,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지원,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고용지원 제도를 살펴봤는데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SNS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요. 우리도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 그래? 어떤 내용인데?
보여드릴게요.
저희 사업장은 단기간에 규모가 커지면서 최근에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다른 사업장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더군요. 장애인은 단순 업무만 할 수 있을 거라는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고민이 생겼지 뭡니까? 장애인을 처음 고용하려다 보니 어떤 직무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지 잘 몰라서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시는 분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편견을 버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멋지네요. 네.
그래서 더더욱 단순 업무가 아닌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에 적절히 배치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주의사항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장애가 있다 보니 이 주의사항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맞아요.
얼른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또 그리고 이건 우리 강사님이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강사님께 다녀오겠습니다. 강사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직무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특성에 대한 파악. 둘째,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 등 직무 특성에 대한 분석. 셋째, 장애인 근로자 의견 반영인데요. 원칙적으로 적절한 편의 지원과 직무 조정을 통한다면 모든 직무에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개인 특성과 근무 환경, 작업 조건 등의 외부 요소가 최적으로 조합되어야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직무 배치 우수 사례와 장애인 직업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공사는 2021년 발달장애인 직무를 발굴해 미취학 아동들의 정기안전 교육을 위한 발달장애인 전기안전 문화공연단을 창단했는데요. 발달장애인 14명을 특별 채용해 유니버설 안전예술단이라는 이름의 전기안전 문화공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공사는 주거복지 분야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 개발을 한 사례인데요. 주거복지 도우미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에 대한 조사, 진단, 평가 등 주거복지 행정 전반을 지원하는 직무로 중증장애인 진입 기반을 마련해준 성공적인 직무 개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직업 영역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체육 보조 코치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건강 및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활동으로서 현장에서의 강사 및 보조인력 부족으로 업무의 한계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한 직무입니다.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 특화 활동지원사 보조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보조하는 일로서 발달장애인이 대인 서비스 분야로의 직무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개발된 직무인데요. 단순한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것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사회성과 친근감을 통해 가정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말벗, 정서 지원으로도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 및 ESG 투자가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직무 영역인데요.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직무는 난이도가 낮아 익히기 쉬운 장점이 있어 양손 협응이 가능하다면 중증장애인에게도 적합한 직무입니다. 이처럼 꾸준히 장애인 직업 영역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적절한 직무에 배치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낸 DM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청각장애인인데요. 요즘 들어 더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어떤 고민인가요? 말씀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저를 배려해요.
어? 배려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지나쳐서 문제죠. 특히 금전적인 부분인데요. 장애인이 무슨 돈이 있어? 괜찮아, 내가 낼게. 이러면서 밥이든 커피든 절대 제가 결제를 못하게 합니다.
아, 그건 좀 그러네요.
최근에 취업도 했고 돈을 번다는 얘기를 해도 장애인이라 언제 퇴사할지도 모르고 돈도 없을 테니 갖고 있으라고 조언도 해주시고요. 뒤돌아 생각하면 걱정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저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좋은 마음으로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 기조에 편견이 깔려있네요.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해야 올바른 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식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강사님이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강사님께 다녀오겠습니다. 강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과거에도 모 대형마트 A 직원이 예비 안내견과 안내견 교육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로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안내견 동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겁에 질린 예비 안내견의 모습의 사진이 기사로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죠.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지원 등의 법률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200만 원 부과가 확정되었고 결국 모 대형마트는 사과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이미지 실추와 소비자 불매운동 움직임이 생겨나 단순히 과태료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한 사례였는데요. 이처럼 장애인과 관련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애 감수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석해서 그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동참하겠다는 심리, 사회적 공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다짜고짜 무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사회에서 배려와 존중을 주고받을 때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포함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 감수성 8대 에티켓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지나친 배려보다는 그들을 존중해주는 진정한 배려가 필요함을 생각해보며 장애인의 장애보다 인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주민토크,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사업주를 위한 제도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정책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개인 특성과 근무 환경, 작업 조건 등의 외부 요소가 최적으로 조합되어야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데요. 많은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꾸준히 새로운 직무 또한 개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배려와 존중을 통해 사회 통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주민 토크.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을 주민해봤습니다.
네. 배려와 존중은 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이기에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니까요.
맞습니다. 장애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세상 머지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줌 아웃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고민 데이터 마지막 하나까지.
주민 토크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